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첫 표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표적 그랬는데요.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아세요? 표적? 표적이 영어로는 이제 mark라는 뜻이 아니고요. 뜻이 뭐냐면 sign이에요, sign. 표적은 보통 다른 이적들, miracle, 기적들하고 좀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뭐냐면은 보통 기적은 그냥 신기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게 일어난 거죠. 근데 특별히 이 표적, 이 sign은 뭐냐면 하나를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걸 가리키는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적이 일곱 개 나와요. 보니까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디베레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어른만 5천 명, 애들 엄마들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되겠죠. 먹인 사건. 다섯 번째는 갈릴리 호수, 디베레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는 실로암에서 나왔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베다니에서 누굽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이미 다 사흘 돼서 썩어서 막 냄새나는데 그러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서 보시면요.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이 가난 혼잔치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금 이 유대인 그런 문화 백그라운드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에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 그 자기 예비 장인이죠. 한테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딸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할 테니까 와서 보시고 그동안에 마음이 정해지면은 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구해서 잔치를 얼마 동안? 7일 동안 잔치래요. 7일 동안 잔치. 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날에 그 신부가 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포도잔을 탁 건넵니다. 예. 그러면 그 여인이 그걸 쫙 마시면은 오케이란 얘기고 안 마시거나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제 돈다. 그냥 돈다. 허탕친 거예요. 예. 우리 솔로몬 형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 동안 잔치하셨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 동안 잔치하는데 지금 보니까 몇 번째 날에? 3일째 되던 날에 거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뭐 계획한 건 아니겠지만 실수겠죠. 무슨 연휴군 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다가 7일째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3일째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잔치가 그냥 김이 새고,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1절 2절 보면은 누가 거기 가 있는지 다 미리 알려주죠. 거기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제자 전에 누가 계셨어요? 예, 제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보면 엄마를 보면 가끔 보면 좀 많이 오바들 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 보면 엄마들이 꼭 오바를 하셔요. 아, 저도 옛날 지금 약간 오글거리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 제가 나눠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집에 어머니 친구들 다 오셨어요.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다 드시고 가시려는 시간이에요. 열팀은 한 10시 반쯤 됐어요. 다 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 잠깐만 가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타를 잘 치는 노래 하나 듣고 가세요. 아, 지금 다 가려고 지금 신발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우리 아들 노래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 정말 저때 좀 나 죽고 싶더라고. 막 죽고 싶은데 어머니가 아이고 뭐 너무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서 다들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와서 하고 가려는데 밥 잘 먹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다들 와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노래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끝내 하고 듣고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앉으세요? 뭐 제가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더라고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아유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막 죽고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들으시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얼마나 프라우드하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우리 한인타운의 CGV 극장 가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린 그런 영화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큰 다음에 하신 그런 그죠 공생애의 그런 사역들이 나와 있지만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잠깐 뭐 성전 갔다 그러지 그 사이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면서 물론 이제 성경에 기초한 추측이긴 하겠지만 이를테면은 새가 죽었는데 마음씨가 착한 예수 어린 예수가 가서 이렇게 새를 이렇게 딱 불쌍해서 이렇게 안기도 하는데 새가 살아난단 말이죠. 처음에 예수가 태어나서 응양이 태어났을 때 뭐 태어나면서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야 하하하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서서히 발견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때가 이제 거진 공생애의 처음 사역인데요. 이때 그 전에 이미 엄마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해결사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자마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황당하시겠죠. 4절 말씀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란 말이 보면 그렇게 무례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왔던 마리아한테 여인이여 여자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게 무례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여기서 어머니를 안 그러고 굳이 좀 객관적인 여자라는 단어를 쓴 건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내가 어차피 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어머님이 저랑 아무리 가까워도 그죠? 나의 설자 어머니고 그 성령에 통해서 잉태가 된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할지라도 그건 어머니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요 가까운 사이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도 내 뜻이 좋은 뜻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나쁘다, 뭐 주책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설사 성모 마리아를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뜻, 성부의 뜻, 성령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나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여기에 좀 뜻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좀 미리 좀 결론을 얘기할게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것을 공급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자기 신부로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싸구려 와인을 사왔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자기의 돈 들은 한도 내에서 최고 와인을 사왔을 거라고요. 예,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와인이 나왔어요. 예수님 그것도 물에서 바꿨어요. 예. 뭘 얘기합니까? 예. 나중에 뭐 예수님이 공급해서 그죠? 예. 여호와 이름에 공급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와인은 무엇?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이거 해갖고 나중에 결혼했다. 그거는 솔직히 who cares?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는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혼인잔치에 와서 첫 번째 표적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있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 부분에서 읽어서 알지만 우리 영적으로 진정한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네? 예. 그 대답은 나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예, 개봉박두.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한테 좀 약간 퉁명스럽게 하지만 to set the record right. 예.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친하다를 잘못하면 막 엉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반장이고 가장 충실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알아맞혔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시 태어난 뭐 엘리야다 어쩌다 그랬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그랬어요. 어이구,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하늘에서 성령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됐다. 이제 나의 사역을 말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막 난리를 피웠죠. 예수를 막 야단치고 선생 야단치고. 예. 그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에도 이상한 인본주의적인 사실은 뜻은 좋지만 모두를 망하게 하는 그런 민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저 보시죠. 그래서 지금 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받은 일을 하는 거지 엄마라고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약간 어떤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miracle. 그죠?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지금 이 돌 항아리는 뭐냐면 주로 바깥에서 오면은 뭐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문화가 보통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죠. 그죠? 그런 걸 신고 다니는데 보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어디 갔다 오면 발을 씻기도 하고 또 이제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용량이 얼마큼 되냐면 이 돌 항아리가 보통 80에서 한 115리터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 대충 우리 한 100리터라고 치죠. 100리터. 그럼 100리터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00리터면은 저기 갤런 따져보니까 26.5갤런 돼요. 예. 여러분 그 우유 한 큰 갤런 하나가 1갤런인데 이 한 항아리에 그런 게 26개 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사실 가나 근처에서 발굴된 돌 항아리를 찾아보니까요. 높이가 한 80cm? 제 키가 174니까 한 요 반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돌 항아리입니다. 예. 돌 항아리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걸 여섯 통을 채우려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섯 통이 지금 현재 비어있다는 걸 차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손님들 많이 오니까 뭐 발도 씻고 뭐 정결례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섯 통을 다 썼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어요.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26.5 곱하기 비유를 해보니까요. 160갤런을 채워야 돼, 160갤런. 설사 이 집이 참 부유해서 뒷마당에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 물동이, 그 기름 그 물바가지 있잖아요. 그게 좀 괜찮게 커서 한 1갤런을 칩시다. 그러면 그걸 몇 개 갤러야 돼요? 160갤런 킬러, 160개. 그럼 그것만 지금 4명의 하인이 해도 한 명이 그걸 40번씩 해야 돼요. 어깨 빠지고 팔 빠져. 지금 그거를 이미 다 그렇게 길러갖고 다 채워서 그걸 다 썼는데 또 하라 그러면은 하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겠죠. 입이 아마 이쪽 입 나왔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면 굉장히 친한 분이야. 그죠? 이 가정하고. 어쨌거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160번 길러가지고 여섯 개를 채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연회 지금 거기에 장, 현재 지금 그 피스 마스터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를 총 주관하는 팀장한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항아리입니까? 돌항아리, 돌항아리. 그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 무슨 터페어가 있었어요? 무슨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었어요? 돌항아리 얼마나 무거울까요? 높이가 80cm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항아리 하나 무게가, 저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 무게가 500kg이에요. 500kg. 이게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돌이니까. 돌이 얇지 않잖아요. 얇게 만들면 다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100리터가 들어가면 그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그것만도 100kg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물 부으면 이게 600kg이에요. 돌 항아리 하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한 사람 들지도 못해. 제가 볼 때는 제 짐작은 한 대여섯 명이 낑낑거리고 그걸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세 명이 붙잡고 네 명이 끌고 갔을 것 같아. 그걸 몇 번 해야 돼요? 그걸 여섯 번 해야 돼요. 집이 커서 뒤에 우물이 있고 앞마당에서 잔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섯 번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나 못한다 막. 나 하인 안 한다. 나 관둔다. 그러고 싶을 거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섯 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순종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여섯 개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에서 160번 그걸 길러야 돼요. 그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항아리 자체 하나가 500kg인데 거기에 100kg 물을 채워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섯 번을. 그게 두 번째 순종이에요. 또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500kg짜리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100kg 채워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가지고 가냐는 거 도대체. 왜? 나 안 해! 그죠? 참 나눈 것 같은데, 옛날에 한국서, 도남동에서 어떤 인부들을 끌고 가가지고, 인부들의 팀장의 십장이 그럽니다. 여기 땅 파라고. 다 팠더니 도로 묻어. 뭐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이쪽 파, 그래서 열심히 팠더니 도로 묻어,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아무리 우리 리더지만, 뭔데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좀 있더니 하는 말이,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여기 파나.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파죠. 내가 아무리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내가 솔직히 기분 나빠서 아무도 안 팠다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왜 안 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너 몰라? 지금 여기 학교 앞에 여기 지금 밑에 도시가스관이 새가지고 저번에 신촌에서 그게 폭발했잖아. 지금 여기 학교 앞에서 위험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파가지고 다 파면은 내가 가스관을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기는 안 샜더구만. 여기 샜나 지금 맞아 확인해야 돼. 응? 이 양반들이 점심도 안 먹고 막 열심히 파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알면은 사람들이 모티브에 돼가지고 순종하는 게 참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이유도 모르고 영문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이 500kg짜리 항아리에 물을 100kg 부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것이 100kg의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할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큰 순종은 뭐냐면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했던 순종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좀 읽을까요?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황당해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은 1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니까, 또 마리아를 사랑하는데도 정이 있으니까 점잖게 소문 안 내고 그냥 타원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황당해. 너무 황당하죠?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하시기 전에 연예인교회를 그때 인도하실 때, 나중에 온누리교회 열두 장로가 된, 기둥이 된 그 사람들 데리고 성경부를 하죠. 하는데 요 대목에서 집사님 한 명이 못 믿고, 아이 못 믿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거기서 반항하니까 성경부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막 그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곤란하니까,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선 집사가 있는데 이름이 구봉서. 구봉장서 벌떡 일어났더니, 야!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 사람이 그러네. 그래서 앉아서 다시 진도가 나갔다는 그러한 게 있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자기 머리 믿었으면은 요셉은 자기도 괴롭고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믿으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차피 내가 풀 문제 아니다. 게다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성령이 하셨다는데, 그걸 내가 왜? 그걸 왜 내가 가지고 그걸 끙끙거리고 내가 풀겠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믿고 맡기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가 나와요. 거기 여기 올라가서요, 요 전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와서 부를 때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그냥 요셉아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 자손 요셉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자손, 이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문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다윗은 세상의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가장 많이 했지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였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불렀을 때 어쩜 요셉이냐, 요셉을 했으면 아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도대체, 나 못 믿어요 그랬을지 모르는데, 어쩌면은 maybe 조금 더 믿기 좋았던 건 뭐냐면 다윗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돌아와서 9절 말씀, 그들이 그 하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순종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하인들이 참 복됩니다.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하지만 그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9절 말씀 이하의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연회장이다. I am the headmaster of the banquet. 지금 떨어졌어. 지금 사실 물론 신랑 신부이지만 이 헤드마스터, 이 연회장이 사실 자기가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데 체면이 뭐가 돼요? 그죠? 망신스러운 거고 큰일 난 거 지금. 그래서 막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뭐가 떡하니 왔어. 이게 뭐지? 맛을 보니까 최상급. 이런 포도주는 맛을 본 적이 없어. 맛을 본 적이 없어. 너무 황당하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절 말씀 보니까 그걸 나눠주기 전에 신랑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파티할 때 보면은 제일 좋은 거를 내놓고 나중에는 점점 그냥 보통 포도주 내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숨겨놨어 자기? 그렇겠죠. 그죠? 너무 놀랍잖아요 보통은. 예. 저도 뭐 포도주를 많이 모셔봐서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스를 먹어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맛있다고 마시는데 한 잔 마신다면 두 잔째부터는 그냥 그게 다 그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맛있는 거 마시고, 그 다음엔 싼 거 마셔도 맛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째 마셨는데, 야, 이거는 눈이 띄어지게 너무 맛있는 정말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구나. 놀랍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반전 노린 거지? 기획한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 때,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게 목적인 거죠. 뭐 신랑 신부 기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지금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람 받는 유익함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의 포텐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값싼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냥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예요. 저도 화학 시험, 제가 예비고사 볼 때 화학, 생물학 다 만점 맞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그 분자식이 다 틀려요, 완전히.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 이걸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김정호, 너는 참 못난 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는 맹불에서 최상급 포도주가 될 수 있어. 그럼 믿습니까? Everyone.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정말 못난 사람들이야.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근데 그런 맹물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 우리가 몸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만약에 이런 걸 다 한쪽에 알았다. 내막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왕 기적하실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도 채워주고 항아리도 막 옮겨주고 해갖고 포도주를 나눠주지. 아니 그냥 거기 빈 잔에다 다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쑥 채워지게 하지. 왜 우리 고생시켜? 그럼 왜라고 생각하세요? 네? 믿음이 맞습니다. 좀 천재세요. 네. 맞아요.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면요. 기적 자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뭐 알리바바와 마술 램프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램프의 주인이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서울 몇 개 들어주겠다고요? 세 개. 세 개 들어주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 개를 네 개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 개를 이렇게 무한대로 늘릴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원 얘기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너 같은 진리를 한 100개 더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300개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받고 한 받고 마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은 이런 기적은 지금 이야기 뭐냐면요. 암시하는 게 뭐냐면 순종만 잘하면은 이런 기적은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쓰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얘기하죠. 사무엘이 얘기하면서 사울 왕한테 이런 번제 제사보다 더 좋은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뭐와 같다고요? 점을 치고 또 완고하게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점치고 뭐 복수를 하고 예언하는 거 가서 물어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최고의 가장 악질적인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표적의 의미를 새기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물에서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지금 거기서 다들 뭐 잔치하고 하지만 천국이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포도주 떨어지면 뭐 가서 사러 가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없던 포도주도 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거는 세상의 이치하고 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뭐 열심히 하고 뭐 하지만 울고 불고 뭐 웃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잠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신랑 신부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신랑,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라고요? 신부는 나가 아니고요. 나가 아니고 우리의 우리. 이 말씀 하나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게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아담과 하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 이루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32절 말씀에 이게 지금 단지 사람의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유컨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누가? 내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부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많은 것들이 파생하게 돼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을 비유컨대 치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현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요. 서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표적이. 자신이 물론 하나님임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확장하자면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예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는 거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죽고 뭐 새하늘 새 땅도 있지만 그 전에 관계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여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이 계속 천국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 그 위기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주님 잘못하면은 파혼으로 또 망쳐졌을 그러한 혼인 잔치가 더 큰 축제로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은 저희들이 때로는 기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주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그 하인들처럼 주님의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기적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심령이 될 때 저희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쓰이는 의의 병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새누리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축복으로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